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로 빛의 길로 인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죠.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부름 받았는지 사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뭐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말한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또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외형적으로 그 증표가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뭔가 외형적으로 머리에 뭐 태가 생긴다거나 등에 날개가 나온다거나 뭐 그러면 그걸 보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구원 받은 사람이나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나 외형적으로는 전혀 그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는 아예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제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 정도를 보면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이제 목사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목사가 그런 말할 때에도 신자들을 좀 독려해주고 또 열심히 북돋기 위해서 그런 말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구원받았다, 그게 감사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한다면은 그건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서 뭔가를 받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감사는 그냥 그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마음을 담고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도는 그 신자들에게서 뭔가를 봤으니까 구원의 패라고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누군가로 인해서 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 감사한다면은 그건 되게 인간적 관계에서 뭔가 오는 게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뭐 도움을 주었다거나 했을 때에 이제 그 사람께 감사하고 또는 이제 그 사람을 한 감사하고 이런 게 우리의 감사의 전부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옆 사람을 한번 다 보세요. 뭐 보나 봐나 그걸 그룹이나 봐보세요. 봐보시면은 그 지금 옆에 있는 이제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한다거나 또 옆에 있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과연 감사의 말을 여러분 그 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감사할까? 감사가 나올 게 없죠.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뭘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진정성이 없는 그런 이유도 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투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내 옆에 있는 그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아마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얘기한 대로 옆에 있는 그분이 밥을 사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주일 동안 전혀 연락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연락 한 번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남남처럼 그냥 살다가 오늘 주일날 예배당 와가지고 만난 게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감사할 이유가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주일날 와 주신 것 참 고마워요. 밖에 바쁘고 놀러 갈 것도 많고 하는데 와 줬다는 거 감사하죠.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본다면은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관계가 뭔가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이제 나온 것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바울의 전도를 뭐 도왔다거나 또 바울이 어려울 때에 뭐 힘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의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데살로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운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그런 인간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 관계에서 어떤 인간적 사귐 속에서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받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힘을 얻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사도의 그 감사 이유를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구원론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이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알 수가 있어요. 13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뒤에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게 감사 이유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바울의 감사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다. 이게 감사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게 또 감사 이유죠. 세 번째는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이게 감사 이유의 전부입니다. 감사의 이유치고는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개인적으로 내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대가하시고 영광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을 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좀 남이죠. 그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 얻게 하시고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로 인한 사도 바울의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들을 믿게 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영광 얻게 하신다. 이런 문제들이 바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이 뭐냐는 것이죠.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과의 인간 관계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구원론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도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지 인간적 관계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기한 대로 우린 지금 서로에게 서로를 인해서 감사의 말이 나올 건덕지가 없습니다. 인간적 관계라면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설령 감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진정성이 사라진 형식적인 그런 감사로 그냥 그쳐질 뿐이에요. 아무리 뜯어봐도 그냥 한 은속교회 같은 교인이다. 이것 말고 뭔가 내놓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인간적 관계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인간적 관계를 잘 그 형성을 하면서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친분을 잘 쌓아놓으면은 서로 가깝게 지내고 친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뭔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적인 그 이유, 그 목적이라는 것이 인간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에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라고 하는 것 유행처럼 퍼져버렸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뭐 인사 안 하는 것보다도 분위기가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이 처음 그 퍼지게 된 데가 무엇 때문이냐면 대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교인들끼리서 얼굴을 모르니까 예배드려서 옆사람 인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친분을 쌓아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자 그런 인사법이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서야 뭐 그걸 그 어른데 만나가 인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되었으니까 또 얼굴 봐도 알지 않습니까? 얼굴 딱 보면은 다 알잖아요. 인사 안 해도 서로 친하고 말이죠. 근데 자꾸 이제 교회가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서로 뭐 인사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지만 설사 인간적으로 가까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나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몸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실 것은 서로 인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인사들 하세요. 저한테 인사하시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이 항상 문제 그거예요.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그 교회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 자, 그걸 망가가는 겁니다. 그걸 망가가면서
교회에 모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만들고 좀 돈독히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자꾸 이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자꾸 뒤어 밀리는 겁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인간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은 유리 같은 게 돼가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팍싹 깨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것 같아도 막상 서로에게 감사하러 가면은 감사할 것이 없게 되어버리죠. 여러분은 서로 친하지 않습니까? 얼마 친합니까? 친한데도 옆 사람으로 인해서 하는 감사하세요. 뭘 하지?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가깝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 준 것도 없고 뭔가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만큼 받은 것도 없다는 생각이 사실 우리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까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서로 교통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가 희박하다 그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제가 잘 되죠. 서로 앉아서 웃고 얘기하고 교제가 잘 되죠. 그런데 서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면 빈곤이죠.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풍요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 드릴 때 인사를 실컷 했는데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얘기하면서 다툰단 말입니다. 내가 잘났니? 인사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요,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마음,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구원론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구원론적인 마음으로 그럴 때 서로에 대해서 서로로 인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감사의 말을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진정성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의 말을 보면 여러 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택함, 성령, 거룩, 진리, 믿음, 구원, 복음, 부르심, 영광 이런 단어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을 모아보면 모두가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한 단어들이에요.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심, 그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바울의 감사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듣기도 이건 빠져 있고 함께 부르심 받은 성도라 일컬음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 바울에게 볼 때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거나 나를 도와줬다거나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 항상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도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그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그건 희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점에서 바울의 감사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은 그 택함, 성령, 거룩, 진리, 믿음, 구원, 복음, 부르심, 영광 이런 단어를 총 동원해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서 뭘 받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총 동원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높이고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길 그들이 택함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은요,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신앙의 세계를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권면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완벽하지 못한 모습,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 거룩하게 했다, 구원을 얻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어떤 나약한 거, 잘못된 거,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볼 때마다 싹둑 잘라버립니다. 아, 저건 신앙이 없는 것이고, 구원도 걸고 거리가 멀 것이고, 자꾸 잘라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론 안에 들어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론에 그 마음에 들어있다면 일단 나부터가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투성이고 나약하고 흔들림 받고 미혹되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어제 얘기한 대로 마귀 사로잡혀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나를 부르셨다, 거룩하게 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나약함과 어떤 잘못됨과 실수와 미혹됨과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 일을 보면서 감사함이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 관계 안에 있는 성도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의 간사람 얘기입니다. 1장에 보면은 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박해와 환난을 견딘 걸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구원의 증표로 그렇게 이제 바라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박해와 환난을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의 행동, 행실, 실천 이걸 보면서 구원 여부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고 일하시고 역사한다, 그걸 보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가 말한 구원의 증표 근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바라볼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인간적 모습, 그걸 보면서 실망하니 말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한다는 것, 이걸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딴 거 다 제쳐두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한다, 그게 인간적인 힘이고 그 사람 마음이다, 그렇게 본다고 우리 할 건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가 이 자리로 이끌어냈다, 그건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사 그 사람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뭔가 성령으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바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를 하나님 붙들어가시고 이끄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론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성령으로 견뎠지만은요, 박해와 환난 견뎠다고 해서 그들이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얘는 염려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고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미혹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특기예요, 사실은. 염려하고 불안한 일에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들어 놓고 계신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냐. 강력한 사랑으로도 붙드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그게 하나님 의지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 의지는 포기하지 아니한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구원의 근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도가 구원을 얘기하고 그 신자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서 뭔가 특별한 구원의 증표가 눈에 확 띈 그런 증표가 있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요. 구원을 받았다. 단언하고 확신할 만한 그런 증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수 있고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의도가 목적한 계획한 그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근거예요. 한 분만 기뻐하십니다. 확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께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거기에 확실함의 근거를 두시면 됩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도 믿을 수가 없지만은 성령은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신앙은 믿을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왜냐? 그들이 박해와 환난도 인내한 믿음으로 견뎠다. 그 견딤이라는 것이, 그 인내라는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아,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구나. 그 안에서 거룩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택함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부르심이 나오는 것이고 영광이 나오는 것이고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나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다 떼버리고 생각한다면은 밖에 환란을 견딘 데살로니가 신자 참 대단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을 거룩했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 구원하셨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 역시도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감사가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뜻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되면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어요. 그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부재되고 잘 얘기하는 은총이 아니고, 나도 저 사람도 참 세상만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불러냈고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할까? 아,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것이죠. 그게 정말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좀 알고 있다면은 서로에게 볼 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다, 이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서로 잘났고 못났고 어쩌고 뭐 싸우고 다툴 그런 건덕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못났든 잘났든 그건 다 감춰지는 것이죠. 왜? 애당초 우리는 매임을 하는 게 아닙니까? 다 감춰지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뭐 감사하는 것이죠. 서로의 그걸 보면서.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라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뭐 인사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알았을 때에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15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에게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사도는 이미 이제 그 데살로니 신자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굳게 서라, 이걸 권고하고 있어요. 굳게 서라.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거룩하게 됐는데 또 굳게 설 필요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도가 굳게 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데살로니 교회에 잘못된 재림론을 가지고 신자를 미혹하는 거짓 사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사도가 말로 또는 편지로 가르친 그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가 가르치고 전한 그 진리를 따라서 굳게 서라,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살아가라,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가 말한 전통이라는 것은 유대인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계속 흘러 이어지는 것이죠. 그게 전통이죠. 그러면 사도가 가르친 전통, 변하지 않고 계속 흘러 이어진 거, 이게 뭐겠습니까? 또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이란 전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굳게 지키라, 이 말도 사도가 전한 복음의 정신 이후에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구원 받았네, 됐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면서 우리 마음을 영생보다 이 세상에 붙들어 놓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근본을 지키면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가는 길이 진리의 길, 항상 거기에 우리의 초점과 마음을 두면서 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일이고 여러분이 있어야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내 굳게 써야 될 터다, 그겁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항상 그래요. 신앙의 명목을 가지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항상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정 힙슬을 살아, 힙슬을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굳건히 세워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뭐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어떤 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힘쓰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은 그 말씀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아래 있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얼마인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와 똑같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 행동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판단치는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저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준 게 없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은총이 보이니까.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마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말한 대로 구원은 내가 죽어 천국 가면 된다, 이게 결코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부터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에게 일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일하심의 세계, 그걸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총이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 힘이에요.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함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가면서 이런 구원의 풍성한 세계를 그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시면서 나로 인해 감사하시고 또 서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그 일하심 속에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굳건히 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은총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그 구원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와 같은 그런 감사가 서로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를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기 쉽고 미혹되기 쉬운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세계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